우리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세 번에 걸쳐서 이방 땅을 여행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 사역 가운데 크게 역사하셔서 바울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과연 하나님께서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을 알고 믿게 되고 구원 얻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아시아와 그 마게도니아에서의 이 복음 사역을 마치고 그의 마음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하였고,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로마로 갔다가 로마에서 다시 스페인으로 가고자 하는 그와 같은 복음의 열정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마음은 그가 우연히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한다는 그와 같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고, 그는 우리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와 같은 영적인 열망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위하여서 먼저 이제 그 세 번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다시 로마로 가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울의 심정이 어떠하였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교에 충실한 자이었고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지 그가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이 나사렛 예수를 이단자로 생각했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없애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열정을 가진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의 생각이 변하였고, 그는 자신이 이단자라고 생각했던 이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는 자신들의 동족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향한 강한 안타까운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항상 그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기의 동족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만이 바울을 극렬하게 반대했는데, 여러분, 그는 자신들의 동족들이 그렇게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자신의 모습과 똑같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어찌하든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 얻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 소망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자신이 구원에서 끊어진다 하여도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그런 강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 올라오기 전에 그가 로마서를 기록하였는데,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이 자기의 동족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립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간절한 심령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전에도 그러한 자였는데,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였는데, 그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본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깨달은 자입니다. 성경을 알게 된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이고, 자신의 삶이 변화된 것을 경험한 자이고,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소망, 하늘나라의 유업을 그는 경험한 자였습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로 남아있는 그 상태를 그는 보고 넘길 수가 없는 그런 심령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어떻게 했든지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해서 그는 정결의식을 행하였고, 그리고 소원을 행하였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든지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다 그는 동족들의 오해를 사게 되었고, 그는 유대인들의 폭력적인 그런 반대를 당하고 휴벌 위기에 있었지만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건집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자신의 한 몸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든지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이 수비대 계단에서 어떻게 나사렛 예수가 자기를 만나 주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이방인의 서도록 부르셨는지를 그가 이야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증거한 이유도 동족들이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자기를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 즉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자기 생각을 따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계시로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계시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증거함으로써 이 유대인들이 아, 바울이 이단자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생각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가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리고 그가 자기를 이방인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할 때에 그의 증거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하였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바로 그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하는 것까지 듣다가 이 말은 무엇입니까?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멀리 이방인에게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유대인들이 격분하였고, 이러한 자는 살자가 아니라 이렇게 외치면서 세상에서 없애버리자고 그렇게 외치면서 바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 군대의 천부장은 바울이 이 아람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다 이해할 수 없었는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격분하자 왜 바울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화나게 하는지 알고자 해서 그를 데리고 들어가서 신문하라고 하였습니다. 신문한다는 것은 오늘날에는 여러분 우리가 그 경찰에 가서 신문을 받으면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말로 묻지만 고대 세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범죄 혐의가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게 나온 것처럼 먼저 그 사람을 묻고 그리고 난 다음에 채찍질을 해서 그 사람을 처죽음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죄에 대해서 묻는 게 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제는 매를 막기 위하여 옷이 벗겨지고 손에 가죽띠로 그의 손을 묶고 그를 채찍질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동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다가 맞아 죽을 뻔하였고, 그리고 또 자기의 동족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돌이키고자 노력하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로마 군인에게 매를 맞아야 하는 그와 같은 처지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죄도 짓지 아니하였고, 도리어 자기의 동족들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과 그리고 애정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데, 그는 자기의 동족들에게도 미움을 당하고, 그리고 로마 군인에게도 이제는 매를 맞아야 하는 그와 같은 처지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가운데서 바울이 어떻게 행동하였는지,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통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하여서 올바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올바르지 못한 반응을 보일 때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얼마나 위태로운 그와 같은 일이 되는지를 우리가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자기의 동족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냥 자기를 합리화하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영적인 경험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이 이렇게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맡기셨다는 것을 그가 얼마나 솔직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바울의 태도와 그 계시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의 태도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먼저 하나님이 자신에게 계시를 주실 때 어떠한 태도로 그 계시의 말씀을 받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바울은 아주 똑같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바울도 이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를 나타내실 때에 그는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 계시를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 동족들에게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유대인들은 바울과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계시를 증거할 때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라고 말하면서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고 그렇게 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바울의 태도와 그 하나님의 계시를 듣는 유대인들의 그 상반된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믿기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보다 예수를 믿기 어려웠던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나사렛 예수와 그를 따르는 성도들에 대해서 가장 열정적으로 분노했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주의의 어둠 가운데 있었고 예수를 믿을 가능성은 조금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생전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기 위해서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말씀도 듣고 소문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찾아가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보이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시도한 적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것도 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예수님은 나이가 비슷한 그런 연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 바울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겪으시고 죽으시는지 다 알았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도 들었고 그리고 오순절에 교회에 성령이 많은 것도 그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가 보인 반응은 이와 같이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일으킬 정도로 성령의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가득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옥에 가두던 일에 가장 앞장서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멀리 그 이방인의 땅인 다메섹에게까지 가서 유대인들을 잡아서 오려고 하는 그와 같은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행적을 보면 그는 정말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가장 적었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한낮에 빛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어둠 속에서 빛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실 때에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진정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영적인 고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그는 비록 시력을 잃어버리고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그 어둠 가운데서 그의 영혼은 진리의 빛줄기를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아나니아에게 이끌려갔습니다. 아나니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그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는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는 그것을 즉시로 다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나니아가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가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서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고 그때부터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듣고 배우고 가졌던 그 유대주의의 확신과 지금 자기의 눈앞에 나타난 그리스도와 자기가 들은 그 복음의 말씀이 어떻게 다른지 알기 위하여 그는 침묵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아라비아로 가서 3년간 율법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연구하면서 영적인 순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성경 기자들은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냈다라고 할 때에 그가 유대인들이 없는 아라비아에 가서 뭘 했겠는가? 라고 질문할 때 한결같이 그들은 다 바울이 거기에서 자신들의 조상들이 전해준 그 율법과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가 연구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가 도달한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는 성경에서 선지자들의 예언과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을 통하여서 완전히 다 이루셨다는 것을 그는 깨닫고 확신하고 그리고 그가 아라비아에서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는 단순한 한 명의 유대인이 아니라 그는 복음 전도자로서 다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깨달은 것들을 이 다메섹에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그가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가 자신이 핍박하던 그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을 보고 그들은 깜짝 놀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따라서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비추어 보고 그 말씀의 진리를 발견하기 위하여 영혼의 순례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도 바로 그와 같은 것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는 전에는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돌짝밭과 같고 그리고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이제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서는 진리의 씨가 싹을 내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영적인 일들이 그의 삶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믿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계시가 자신에 임할 때에 그는 그 계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았던 진정한 신앙인이고 정직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으며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바울처럼 계시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눈에 보이도록 영광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을 회심하게 했던 그 복음의 계시가 오늘날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특별한 방식으로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에게 나타내셨던 그 계시를 하나님이 정한 방법을 따라서 우리에게 항상 나타내시고 있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바울에게 나타내셨던 그 계시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에 미련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우리가 길거리에서 전도지 나눠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 선포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 안에서 설교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복음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꼭 설교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깨달은 구원하던 거듭난 성도들이 자신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자기의 이웃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 그것이 바로 곧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나타내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이렇게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의 손에 들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기록된 말씀을 우리의 은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읽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거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를 주시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시를 해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계시를 받은 사람이라고 다 믿고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다 믿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입니다. 도리어 나는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나에게 그렇게 나타나셔서 계시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가장 믿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마치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그런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겸손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는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는 선지자들 중에서 예언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구원을 얻어야 될 사람은 이 사울인데, 그런데 사울은 어땠습니까? 그의 처음 시작은 겸손하고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비참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였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 칼에 엎드려서 죽은 자살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자기를 계시해 주셔도 믿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시는 것을 친히 그들은 경험하고 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반석에서 샘을 내시는 것도 그들이 보고 먹었습니다. 그들은 한밤중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온 땅이 가득하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준 양식을 먹은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불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신앙으로 다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구원 얻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 얻어야 될 사람들이 분명한데,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 주실 때에 우리에게 누군가가 진리를 선포해 주고 나에게 말해 주고 내가 열려진 이 진리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듣고 받아서 그 말씀 가운데서 생명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때에 그 영혼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주 지극히 큰 그런 이적을 경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그것을 충격적으로 경험했지만 그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계시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그가 그 깨닫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나아간 그 영적인 수고를 통하여 그가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진리를 증거해 준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우리에게 진리를 전할 때에 그 진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중요한 것이지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에서 입에서 나오는 찬미도 받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라면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 성도들의 영혼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거절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는 고난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나타나는데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그리고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에 계속적으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을 우리가 잘 인내하면서 고난의 때를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어떤 어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없을 때, 고통스러울 때, 그것은 곧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질병이나 사고나 어떤 특별한 일들을 통해서 충격적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하찮고 사소한 일들이 그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괴롭혀서 그것이 그의 마음 가운데 견딜 수 없는 고난으로 그렇게 인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특정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삶을 통해서 삶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우리는 고난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당한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자기의 동족들을 향해서 얼마나 그의 마음 가운데 동족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하였습니다. 그가 자기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었는데 그는 미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는 자기의 동족들을 사랑하여서 더 진리를 말하고 싶은데 그는 이제 이 로마의 천부장에게 이 가죽으로 손목이 묶이고 채찍질을 당해야 하는 그 같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바울은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이 채찍질을 면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때로부터 바울은 2년간이나 이 예루살렘의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하는 그 같은 어려운 시기를 그가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로마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의 환영을 받고 또 성도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그는 로마로 올라가게 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이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말을 따라서 유대인들의 반감을 무마시키기 위하여서 서원도 행하고 그리고 정결의식도 행하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러나 그의 모든 노력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그 수고도 다 헛되었고 그는 자기 동족들에게 애를마다 죽을 지경이 되었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그는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에 끊임없는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열정은 그의 삶을 단순히 한 사람의 유대인으로 살게 하지 않았고 그는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자기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하였고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를 증거하였기 때문에 그는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받는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미움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거룩한 열정이 마음 가운데 없었다면 그는 조용하고 한가하게 편안하게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그렇게 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반대할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안디옥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7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계속 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 가운데는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스도를 말할 때에 그는 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그가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가 자기의 삶에 계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령에 이끌려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령에 이끌려 복음을 전할 때 그의 삶에는 끊임없는 고난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로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고자 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무런 일이 없이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의 원수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부모가 우리를 미워합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가 우리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전에는 우리의 친구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를 거부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소망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우리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일어날 때 우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들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람들의 반응을 억울해하거나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서운해하거나 상처받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모든 선진들이 그런 일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바울도 바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나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아요 라고 우리가 그것을 마치 자랑처럼 떠들고 다닌다면 그것도 정말 우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믿는 성도가 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은 주님을 인하여서 고난당할 때에 마치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놀라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우리 주님께서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뭐 사람들에게 막 떠벌리거나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의 주님이신 그리스도처럼 우리 주님처럼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에 그가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반대를 당하였습니다. 미움을 받았습니다. 오해를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고난당하였습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보이신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는 성령이 예언한 대로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경건하게 살 때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입을 열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결코 불평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분노가 일어날 수가 있고 상한 감정의 아픔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 모든 감정들을 십자가 아래에 가지고 가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그것을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불평과 원망과 슬픔은 다 사치스러운 감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삶의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평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괴로울 수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다 표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은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 자신이 강해졌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는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에 그의 마음이 강해졌습니다. 슬픔이 되지 않았습니다. 고통이 서러운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고난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이 눈녹듯이 녹아버렸습니다. 정오의 빛나는 태양 아래서 촛불이 무용지물인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손의 삶 앞에 설 때에 우리의 고난은 지극히 작은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슬픔도 희미해지는 것이 되고 우리의 분노도 사그라드는 것이 되고 우리의 고통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역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심령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할 때에 당하는 고통은 우리의 성도들의 영광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렸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에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영혼을 관제와 같이 부어드릴 때가 다가왔지만 그러나 자기의 삶을 후회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영광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볼 때에 그는 죽음조차도 그가 기쁨으로 바라보는 기대하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살아온 삶이 너무나 후회스럽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께 다 감사한 것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 죽음 앞에서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속도로 우리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들은 바로 그렇게 자기의 삶을 바라보고 죽음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우리의 삶에서 당하는 고난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원치 않는 고난을 두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원치 않는 고난이 자꾸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들은 그 고난을 인하여서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 허약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허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합당치 않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 얻은 성도라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에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거듭나고 구원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연약한 상태에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할지라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앞에 계속적으로 고난을 통하여서 그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인내를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러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은하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말고, 강건하고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과 물질과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는 결코 존재할 수 없고, 그런 상태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 약점들을 반드시 고쳐서 하나님 앞에 다른 어떤 것이 서 있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거나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을 다 쫓아내셔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때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해준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태도여야 하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성도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자신 앞에 있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우리가 고난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자기의 동족을 너무나 사랑하였지만 그가 끊임없이 반대와 고통을 겪는데 그 고통 가운데서도 낙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길을 걸어가야 하고, 또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준비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거듭나서 복음의 증인이 되었는가? 우리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고, 사도 바울이 끊임없는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게 되려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